여기는 재림교회 월드라디오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메일 주소는 bible@awr.org입니다. 또는 WhatsApp +122422207777로 전화해주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5월 30일 목요일, 새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첫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의 호소는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으니 창조주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과 진정한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다. 두 번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선포한다. 바벨론은 거짓된 예배의 제도를 따르기 위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부한 타락하고 배교한 종교체제를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 9에서 11절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여기에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과 짐승을 경배하는 것의 두 가지 상반된 선택이 제시되어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 또는 사탄 사이에서 누구에게 전적인 충성을 바칠 것인지에 대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어보라.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두 가지 특징 모두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세계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반대와 가장 맹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때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짐승의 세력에 대한 충성 가운데 진행되는 마지막 쟁투의 중심 쟁점은 예배이며, 이러한 선과 악의 대쟁투의 한가운데에 안식일이 있다. 구주를 헌신적으로 따르는 이들은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갖게 될 것이다. 예수의 믿음은 모든 악의 세계의 주관자와 땅 위에서 겪는 모든 시련도 흔들 수 없는 매우 깊고 굳건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이다. 보이지 않을 때도 신뢰하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소망하는 믿음이 예수의 믿음이다. 이 예수의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이 믿음이 앞으로 경험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 위기가 닥치고 경제 제재, 박해, 투옥, 그리고 죽음까지 직면할 때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도울 것이다. 교훈입니다. 선과 악의 마지막 대쟁투의 중심 쟁점은 예배이며 중심에는 안식일이 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이다. 묵상.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앞에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대하셨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적용.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닥칠 일을 위해서 오늘 당신의 믿음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단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선지자와 왕 587.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당신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한 삶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의 지배에서 건져주시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변화시켜주셔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윗 시대에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본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이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이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흘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레일의 다섯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본 사람이 손에 붙이니 기본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일곱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림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산 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처럼 보여서 당황스럽기조차 합니다. 본문을 글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처럼 보여지고 노를 품고 계신 분처럼 보여지며 연좌제를 인정하는 듯이 보여지고 또한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서 진정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보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본문에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사울과 이스라엘이 죄악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또한 노를 품고 계신 분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1절 그 첫 번째 부분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연분년 3년이라는 말은 해마다 3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3년 동안 노를 품고 벌을 주시는 분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좌제를 인정하는 듯이 보여지는 부분은 5절과 6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이 자손 일곱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당사자인 사울 대신 그의 자손 일곱인을 매달도록 하는 요구를 묵인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서 분이 풀릴 때 하나님도 동참하여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은 14절에 보여집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세임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조차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이처럼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처럼 글자적으로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동안에 보여졌던 그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해집니다. 정말 하나님답지 않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의 모습을 하나님 스스로 부인하시는 듯한 그러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은 정말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을 쏟으셔서 그가 자신의 행동을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그로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방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은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의 원수를 갚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원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품성인데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오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의문에 대한 그리고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단초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기에 의문이란 글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령에 의하여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의문, 즉 글자로만 이해한다면 그 글자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게 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나보내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글자로 이해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그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글자를 해석할 때 드디어 죽이는 글자가 살리는 영의 생명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시키는 은혜로 오늘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글자 속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사람들의 완악함으로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행위주의 신앙 그리고 거래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은 고통받으십니다. 다윗의 행위주의 신앙 거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은 고통받으십니다. 본문은 3절입니다. 사무엘하 2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연이어 3년 동안이나 가뭄으로 인해 기근이 오자 다윗은 흉흉한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부은 사람을 죽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부은 사람은 여호수아에 의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가나안에서 사라지거나 쫓겨나갈 것을 두려워하여 거짓으로 꾸미고 거짓말을 하여 죽음을 면하는 대신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평생 종처럼 살도록 언약을 맺었던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과 관련된 이 부분이 여호수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로 6절입니다.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바르는 날과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19절로 23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긷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긷는 자가 되리라.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내다가 기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사울 혼자의 일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동의함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으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사단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다 들은 다윗은 그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기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의 이 물음은 그가 여전히 행위주의 신앙에 빠져 있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과 거래의 신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대답은 죄의 완악함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사망의 생각은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래서 나는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축복기도로 인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달라는 기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은 생각일 뿐 실제로는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본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슬픔에 동참하고 가해자인 사울과 관계된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도록 호소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어떻게 보상하거나 보복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접근은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사람들의 공의는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해야만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복은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하는 것이므로 다윗의 생각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매우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공언, 즉 공적인 말은 공언, 즉 빈말이 되고 맙니다. 사망 속에 있는 다윗이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하나님을 안타깝게 만듭니다. 오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잊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고통당하십니다. 행위주의 신앙, 거래주의 신앙은 존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 사람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이미 고통받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인간이 완악함으로 기본 사람들을 죽인 사울을 이미 용서하셨고 피해 입은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확신하여 그들도 사울과 그 집안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실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할 때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그 모습은 바로 하박국은 그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만이 그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고통 속에 빠뜨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생명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제가 뵀는데 이렇게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나이 생각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이렇게 많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목사님 모시고 순교자들의 피가 정말 많이 흐르고 뿌려져 있는 소모나 지역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석하게도 그곳에 남겨져 있는 이 유물은 거의 없고 그저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서문화 교회에 그 정신을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이 서문화 이 지역에서 안식일을 보내면서 했던 유명한 설교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심정으로 저희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아주 상큼한 마음으로 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현재 터키 서문화에 다른 유적은 없지만은 유일하게 폴리카르프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폴리갑이라 그렇게 하죠. 폴리갑을 폴리카르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폴리카르프 교회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인 순교자 폴리카르프가 주교로 시무한 곳입니다. 폴리카르프 교회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순교 기념교회죠. 폴리카르프는 예수의 제자들과 교부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교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보고 그들과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그가 바로 폴리카르프입니다. 이 폴리카르프의 제자인 이레니우스가 사도들이 그를 주교로 세웠다고 말했어요. 또 테르툴리아누스도 사도 요한이 바로 이 폴리카르프스를 서문하여 주교로 임명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레니우스는 그에 관해서 폴리카르프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했습니다. 나는 복된 폴리카르프스가 여왕과 주님을 본 다른 이들과 어떻게 교제하고 그들의 말을 어떻게 인용하는지 또한 그들에게서 주님과 그분의 기적과 가르침에 관하여 무엇을 들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폴리카르프스는 로고스의 삶을 목격한 이들로부터 모든 것을 전해듣고 모든 것을 성서와 일치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에우세비스 교회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레니우스가 그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 사도 요한과 폴리카르푸스가 교제를 했고 또 직접 그 삶을 목격을 해 요한의 삶을 목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로부터 전해 들은 아주 훌륭한 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레니우스가 말한 요한이 사도 요한이 아닐지라도 폴리카르프가 사도들의 제자였던 사실은 이 글에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의 순교를 영웅적 모습으로 그리는 순교록 그 책은 그를 사도적 스승으로 높여 부릅니다. 교회 전통에서 그의 가르침과 주장은 사도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와 권위를 지닐 뿐더러 그는 당시에도 아시아의 스승으로서 상당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다다라서 제가 거기 교회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살펴봤더니 출입문 오른쪽에 폴리카르푸스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서 계단을 따라서 이 지하실로 내려가니 폴리카르푸스 순교 기념교회 예배실에 당도했습니다. 참이 넓고 또 교회도 높아요. 아주 큼직한 예배당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여러 가지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 주일이면 인근 각지에서 30여 명 정도의 성도가 찾아와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슬람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 에베소 교회 없습니다. 지금 가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버가마 교회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문화에 폴리카르푸스 교회 그곳에는 아직 또 기독교인 30여 명이 살아서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뭐 거의 99% 가까이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이 터키 땅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었고 고무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 1600년 프랑스 교구에서 폴리카르푸스를 기념해서 이렇게 다시 이 세운 교회로서 초대교회 유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교회 벽화를 둘러보니까 폴리카르푸스가 로마 병사에게 연행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는 모습 등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모습을 벽화를 바라보면서 음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문화는 예배소 다음과는 부유하고 번영한 항구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찍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살았는데 로마 정부와 결탁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박해 중에도 기독교인들은 신앙고수에 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않고 위로와 금고를 받는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환난과 궁핍으로 비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와는 반대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입니까? 인간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가난한 자인데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이렇게 순교로 얼룩진 성도들을 많이 가졌던 이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곳에 있던 유대인 개종자들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그들은 로마의 황제 예배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계시록에 소개되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하나로서 다른 교회는 모두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을 받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권면을 받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2절에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폴리카르푸스 교회 이제 그 들어서 시간이 돼서 제가 설교하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상기되는 얼굴이고 내 그 가슴은 두근두근하고 그 순교자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서문화 당시의 그 교인들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막 폴리카르푸스의 얼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했던 설교를 여기서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 모인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우리 한 50여 명과 그리고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 또 초청했던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저는 힘있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폴리카르푸스 기념교회에서의 설교는 내 목회 생활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감동과 그 감명을 도무지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열과 성을 다해 설교하였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에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저는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고 각자가 폴리카르푸스의 순교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자고 그리고 이 터키 땅 이슬람 나라의 이 터키 땅이 성경의 땅인데 옛날에 바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그 교회의 형편 회복하자고 기도를 드리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모두가 제 요청에 응해서 무릎을 꿇고 폴리카르푸스처럼 순교자적인 충성 각오를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선교하는 재림교회 선교사 데이빗 존슨 부부를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지금도 오늘날도 선교는 터키에서의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 선교인 것입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한국에서 전도하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은 한없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사명을 잊고 사는 우리들을 아주 일깨워줬습니다. 그분들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껏 헌금을 했는데 그들에게 선교 자금으로 쓰라고 드렸습니다. 부디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귀중한 자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폴리카르푸스 순교와 또 유명한 기도에 대해서 시간이 되는 때까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폴리카르푸스는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죠. 요한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죠. 그 폴리카르푸스는 115년에서 116년까지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156년에 서문화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지방 총독인 스타티우스는 빌라델비아 등지에서 잡아온 11명의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그 안식일에 말이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야수의 먹이로 던져서 희생을 시켰습니다. 아주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그 사진과 그림도 보셨지요?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이 서문화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AD 155년 2월 23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갑자기 누군가 개회 중인 운동 경기장에서 운집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폴리카르푸스를 찾으라! 폴리카르푸스를 찾으라! 하는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한 어린 노예가 고문에 못 이겨서 폴리카르푸스의 은신처를 발설했던 것입니다. 결국 군인들이 그곳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86세의 노경에 이른 폴리카르푸스는 자기를 체포하러 들이닥친 군인들에게 최후로 한 시간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그들에게 음식을 내다 주며 그는 그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돼 호송되는 도상에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 호송관이 여러 차례 폴리카르푸스에게 이와 같이 말했어요. 가이사가 주여, 그러니까 황제가 주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재물을 드리고 죽음을 면하라고 간청했습니다. 황제 숭배하라 이 말입니다. 폴리카르푸스는 그 간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폴리카르푸스야 구세어라, 그리고 남자답게 서라 하는 음성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총독은 백발의 감독 폴리카르푸스에게 온갖 협박과 해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했습니다. 총독이 당신의 고령을 생각하시오.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가이사로 맹세하노니 놓아주겠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카르푸스는 정중히 대답했어요. 나는 86년간을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시오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신 그분을 모욕할 수 있겠소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권하는 총독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배우기 원한다면 내게 하루를 주시오. 당신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오라고 하자 총독은 아주 격분해가지고 내 수중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다.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던져버릴 것이오. 그렇게 말하자 폴리카르푸스는 야수를 부르시오. 우리에게는 악한 것을 택하기 위해 선한 것을 회개하는 습관이 없소. 악한 데서 의로운 대로 바꾸는 것이 내게는 합당하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총독은 당신이 야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을 불로 태우겠소 위협했습니다. 폴리카르푸스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은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의 날과 영원한 형벌에서 악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무엇 때문에 주저하시오? 자, 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총독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날이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앞장을 서서 나무를 가지고 배로 몰려들었습니다. 집행인들이 폴리카르푸스가 불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러 하영주의 못을 받기 위해 묶으려 하자 나를 이대로 두시오. 내게 불을 견딜 만한 힘을 주신 분께서 당신이 못질을 하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 불길 속에서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남아있을 힘을 주실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느슨히 몸을 묶은 채로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은 마치 하덕 같은 모양의 방화벽을 만들었고 폴리카르푸스는 불이 붙지 않은 채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폴리카르푸스는 저 유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돼서 그 기도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재미있는 드라마를 중간에서 딱 끊은 것처럼 이 폴리카르푸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폴리카르의 그 유명한 기도를 목사님께서 또 딱 끊으셨습니다. 네,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그 폴리카르의 유명한 이 순교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